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벨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The Message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참 잘 잡아내었다 라고 생각해요. By an act of faith, 믿음의 행위로, 믿음으로 Abel brought a better sacrifice to God than Cain.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It was what he believed, not what he brought that mad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든 건 그가 뭘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그가 뭘 믿었느냐였습니다. That's what God noticed and approved as a righteous. 하나님이 주목하고 의롭다고 인정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After all these centuries, that belief continues to catch your notice.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아주 그 내용 자체를 쉽게 번역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그것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여김,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어떤 존재를요? 하나님 존재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따라서 믿음이 내면에 자리 잡으면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의 영혼의 믿음이 자리 잡으면 반드시 행동과 태도와 가치에 뭔가 다른 변화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이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으면 그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 지난 시간 예로 들었던 한나처럼 마음을 담아서 올린 서원 기도에 엘리 제사장의 예언적 축복이 더해지자 자신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믿음은 실체예요. 그 결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40절까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 내려놓은 그 삶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라는 것. 두 번째, 아벨에게는 가인이라는 이름의 형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직업 관련해서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던 반면에 동생 아벨은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자였다는 것. 그 다음,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벨은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형제 간에 발생합니다. 이 아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한 4000년이 지났을 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실제 인물이었구나. 실제로 피를 흘리고 형에 의해서 살해되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벨은 의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하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을 체험을 한 유일무이한 그러한 인류의 독특한 부부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직접 보았고 직접 교제를 나누고 직접 대화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는 통로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끊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보이는데요? 매일 대화할 수 있는데요? 매일 교제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서브스턴스, 증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 두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이 개입이 돼요. 성경은 이 통로가 차단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한된 그 사건을 창세기 3장 2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능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가능했지만 이 이후 창세기 3장 23, 24절 이후에는 하나님과 직접 보고 대화하던 친밀한 임재가 차단됩니다. 이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다른 관계, 다른 세팅 가운데 주님을 체험했어요. 이제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교통이 얼굴을 대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인식이 강하게 인식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나 그 하나님 인식, 그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기억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것은 너무 강렬해서 자녀들에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두 아들들을 보면서 원래는 이러지 않았단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우리는 한 번도 피곤을 느낀 적이 없어. 완벽한 조화 가운데 아픈 적도 없었고 동물들하고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다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니 하루는 유혹자가 와서 유혹자가 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그 유혹자의 말을 믿었고 그 결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기록에 보면은 그들이 수치를 느껴서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동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수치감을 느낍니다. 동일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영광으로 두르신 무언가가 죄로 말미암아서 떠나갑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그제는 옷을 입었던 게 아닌데 그것이 떠나가는 순간에 벌거벗은 그것을 알고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공포는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어떤 아름다운 그 경험이 공포감으로 이렇게 대체되었을 때 알지 못했던 그 감정.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유혹자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모든 것을 잃게 된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 강렬한 체험이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아마도 내일은 아닐지라도 거듭 말을 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부모가 들려준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선택합니다. 성경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선택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결정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부모의 말을 심각하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같은 가족으로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부모가 알았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벨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가인은 부모가 알았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은 믿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대신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삶을 꾸려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심각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중요한 존재가, 중요한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잠시 보십시오. 후반절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에게는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가인에게는 말씀하세요. 더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의미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심각하게 여겼을까? 아닙니다. 왜? 가인의 삶 중심에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가볍게 들립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7절에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은 이때부터 4천년이 지나서 교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씁니다. 가인에 대해서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이시니 어떤 이유로 죽이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참된 의미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비꼬는 거죠.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일이야.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그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귀신들 알고 믿고 뜬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에서 무게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가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했지만 그들의 삶 중심에 중요한 가치로 차지하지 못합니다. 잠시 아까 제가 인용했던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했는데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 두, 보네, 루,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있는 게 두인데, 증간사, 너예요. 증간사.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살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귀는 악이 아니라, 그 악한 자에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내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게 되보니까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두 특정한 인격적 존재를 지칭하는 자의 그 악한 자 그가 누구인가 마귀예요. 다시 요한 1서 3장 12절을 이런 의미를 간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의 진단은 가인의 부모가 들려준 말씀과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한 자를 더 따라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의 의지대로 자기 마음 작용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필요하거나 두렵거나 할 때에는 주님을 부르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침 뭐 어떤 경우에 불신자, 무신론자라고 해도 위기에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막연한 어떤 대상인 흐름.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나의 실체였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그 실체가 아벨에게는 있었습니다. 개인의 내면에 이 믿음이 자리하면 다른 가치,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악한 자의 말을 더 신뢰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이다. 아벨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의 삶에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 크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반드시. 자녀가 없던 한나에게 믿음이라는 실체가 생성된 순간 근심하는 빛이 사라졌잖아요. 믿음이 자리 잡으면 반드시 다른 반응, 다른 행동, 다른 생각, 다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내면에 형성된 믿음이라는 실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분을 드릴 때에도 그 모습이 반영되는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창세기 4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 드렸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분노하고 그 결과 아벨을 죽였다. 이것이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참고로 이 구절은 해석상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이 이 구절과 관련된 영어권의 설교나 한국어로 된 설교나 간에 두 파가 나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닌 토지 소산에서 나온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17장 11절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해석이 자연스럽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해석적인 접근으로 많이 티칭하지만 히브리서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에 대한 규례는 가인과 아벨이 살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을 때, 약 한 2500년 정도 지났을 때 모세시대에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 두 번째, 모세율법을 기록한 레위기에 보면은 피가 없이도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에 우리말 성경의 그 표제, 헤드라인에 보면은 소제의 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가 뭐예요? Grain offering. 다시 말해서 곡식 가루를 주재료로 하여서 그것을 빻아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해요. 번제나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를 흘리지 않은 제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제사도. 중요한 것은 드린 예물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예물 종류가 아니라 예물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그 사람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 가보십시다. 이때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때로부터 한 4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죽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 사람이 죽어나고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안식일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정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는 망각한 채 이 하나의 포뮬라가 된 거예요. 포뮬라. 공식이 된 거예요. 안식일은 절대 지켜야 돼. 안식일에 내가 2kg 정도 걸었다.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지금 엄마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km 밖으로 나가서 누굴 모셔야 됩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 돼.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진 형제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중요했어요. 근데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드리려고 하는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거다. 다시 말해서 어그러져 있는 불화와 갈등 때문에 지금 말 안 하는.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사람을 받았어요. 예배자를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헌금하면 그 액수 자체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소유를 팔아서 건물을 팔아서 토지를 팔아서 드렸기 때문에 그 액수가 컸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것보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그들 부부에게 끔찍한 재앙적인 어떤 뭔가로 역사했을까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한 그의 동생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 서재에 좀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1000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책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1400페이지예요. 다 못 읽었는데 김회권 박사님이 지은 책인데 아주 심층적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김회권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4장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긴데 제가 짧은 이 내용만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신 것은 단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한 묶음으로 받으셨다. 가인을 받으시지 않은 증거가 그의 제물 배척인 셈이다.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열납될 만한 선한 삶이 아니었기에 그의 삶은 열납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제사신학의 제1명제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바쳐진 제물은 동일시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이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는 어떤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 아벨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그의 형 가인과는 다르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그 중심으로 사는 무언가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 종교 행위나 그냥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예물을 가져야 된다고 아무거나 그냥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고 인정하면서 합당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예물로 제사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의 예물도 기뻐하셨다. 그것이 저는 더 나은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믿음의 사람인 아벨을 받으신 것이고 그 예배자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 예배자가 드린 예물을 기뻐하셨다. 만약 아벨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가 어떤 종류의 예물을 드렸어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변화 없이 동생이 드린 동생이 주고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경외감 없이 동생이 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을 받으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학교 2, 3학년 때 일이에요.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못하겠습니다. 도덕 과목 선생님이 수업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안이나 태양이나 하는 아마 그 나이 또래겠죠? 아닌가요? 좀 더 들었나? 사람이 죽는다는 그 사실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전혀 뭐 내 표정이나 감정이 노출되지 않는 가운데 공포가 몰려온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아, 죽는구나. 너무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 일을 못할 정도로 너무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고, 와, 죽는구나, 이게. 그 전까지 죽음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죽음에는 그 상여가 나가잖아요. 그 상여가 나가면 우리 애들은 너무 좋았죠. 왜? 고기를 먹으니까. 초상 치르거나 그러면은 뭐 아이들은 너무 기쁜 날이지, 그날. 근데 그 죽음을 많이 보았지만, 아, 그날 수업 시간에 죽음의 공포가 너무 무시무시하겠다고 봤어요. 그 이후에 몇 차례 이제 제가 뭐 대학교 들어가고 군에 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죽은 그런 모습, 장례 치르는 그런 모습, 그걸 보면서 조금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였어요. 두렵고 싫고. 그리고 제대 후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게 되었고 죽음이 차지하는 위치, 왜 죽음이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이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실체가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는다는 그 개념 자체는 싫은데 여전히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저를 공포감에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제 내면의 믿음이 실체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 내면 안에 실체를 하지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죽음 관련한 나의 믿음은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나 내 내면에 분명히 자리 잡고가 있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제가 직면하게 될 죽음을 상상하면서 저는 다른 반응과 생각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죽음 관련한 어떤 실체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역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실체적인 믿음이 저 10년 가운데 자리 잡았고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면서도 저를 지배해 왔습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 만약에 주님께서 나의 죽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주님 그것을 가장 값지게 사용해 주십시오. 성도의 죽음을 경건한 자의 죽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값지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실체로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실체를 가진 무언가를 붙잡고 주님을 최초의 부모가 타락 이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이 교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양 두려움, 땅도 협조하지 아니하고 출산할 때 큰 고통을 겪어야 되었고 쉽게 병들고 그 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명령 아래 순응하는, 순복하는 그런 질서였다면 이제 그들이 명수가 되어서 밤에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것이 이어서 나가는 가운데 아담, 하와의 자녀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때부터 지금 6천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천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류 역사 초창기의 사람,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된 지 6천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부를 차지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세대에 수천 년 전 죽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요. 내가 알았던 이 하나님 깊이 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강력한 믿음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첫째 인물로 아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주 매주 회가 되어갈수록 그들이 증언하는 검증된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한 실체로 이 믿음이 자리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강력한 그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